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이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이 개들이 먹었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2차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 때 아람 왕 벤하닷은 32명의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파죽지세로 몰려와서 사마리아성 수도를 포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와 군인 포함해서 7,232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다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힘을 기르고 미리 할 일을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벤하닷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고. 그들로서는 최선의 조언이었지만 사실은 웃기는 짬뽕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모르죠. 그 왕들, 지방 영주들은 또한, 그들 대신에 총독들, 그러니까 군 지휘관을 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그 아벡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벡은, 요단강의 한 중간쯤에서 그 서쪽으로 끝, 지중해 가까이 쪽이 있는 곳인데,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람군은 그 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이스라엘 군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큰 염소대에서 작은 무리 두 개 뗀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겼습니다. 아람 군대는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2만 7천 명은 성벽에 깔렸습니다. 다급해진 벤하닷의 신하들이 아람 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왕이 살려달라고 한다고. 아합 왕은 그는 내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아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내 아버지가 빼앗았던 도시는 다 돌려주고 당신을 위해서 다메섹의 거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 그 상업 중심지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벤하닷을 놓아주었습니다. 한 선지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한 군인이 전쟁 포로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가 그 포로가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아합 왕은 본래 약속대로 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 3천 세겔인데 종 100명의 몸값이고 오늘날로 하면 40년치 연봉입니다. 예, 그 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당신이 놓아준 벤하닷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장면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은혜의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 1, 2차 전쟁에서 이긴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죠. 1차전에 이기고 그 2차전을 잘 준비하라고 선지자가 일러줬는데도 아방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얻은 승리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보았더라면 또 바르게 생각했더라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겪은 후에 아 내가 돌아갈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일을 아무것도 겪지 않고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 두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몇 년 앞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지막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세상에 나같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고백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평생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세상에 나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 은혜 같다고 예,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까? 예, 정답은 둘 다죠. 둘 다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자기가 비슷한 쪽이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네. B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익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한 것을 안다. 이익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한 것을 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이 두 번씩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잃었던 도시를 되찾고 다메섹에게 상업 중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 어떤 다메섹에 뭐 그 사마리아 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합 로를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이제 남쪽 문이 정문이고 북쪽 문이 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쪽 문, 북쪽 문 이렇게 불렀는데 그 남쪽 문과 북쪽 문으로 가는 길에 이름을 붙이자 그런 것이 한번 신문에 그 학교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론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1등으로 당첨된 길이 그 들어오는 남문길 정문길은 은혜로 다 신학대학에 온 것이 다 은혜로 들어왔다고 그 은혜의 길이라고 은혜로라고 붙였고요. 그 북쪽 길은 나가는 길은 주께로 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 아합 왕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은혜로와 주께로였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가 알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죠. 세상의 가치를 따름이 자신에게 작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것은 영원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중요함을 되새긴다. 예, 아합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고요.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또 아합 왕이 베나다스의 목숨을 살려줌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 갚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사무엘 한 사람이 시대의 물결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뭐 나는 왕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든 자식이든 다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다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큰 2번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그다음에 신명기 합니다.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 최상의 삶입니다. 큰 3번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을 제가 권모술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권모술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모략이나 술책을 부리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세벨 왕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략과 술책을 벌인 것이죠. A번 본문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는 20장의 내용이죠. 그 아람의 대대적인 침략과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일을 의미합니다. 아합 왕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시죠. 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 이스라엘은 그 뜻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르엘인데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서남쪽에 있는 비옥한 평야입니다. 그 주변은 산들입니다.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으로 쭉 이어지는 산들인데 그 옆에 그 평야인데 굉장히 그 농사를 많이 짓는 비옥한 곳입니다. 나봇은 싹 또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나봇이 그 농부,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적합한 이미지입니다. 비번 아합 왕은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을 넘겨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나 값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제도밭을 상승케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예, 채소밭을 삼으려고 예, 그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약 3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거기 왕궁이 있을 텐데 여기 왕궁 곁에 포도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왕궁은 아닌가 아시겠죠? 느낌이 오시죠? 제가 우리 양화진에서 한 그 38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딘가로 제가 이렇게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직선 거리로 38km는 용인 에버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면은 실제로 더 많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은 본궁이 아닌 별궁입니다. 별궁. 예, 그 나중에 그 이 아합이 죽을 때 우리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예,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하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채소밭은 정원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정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이, 그러니까 이 일이 있으니라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포도원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포도원은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이쪽에 보면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 땅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것을 이스라엘을 애굽화시키려는 것을 그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아합 왕의 제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게 많이 적용해 보면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봉사관 땅을 주면 용산이나 강남에 그만큼 땅 줄게.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면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양화진을 지켜야 되니까. 예, 그런 지금 뉘앙스인 것입니다. 10번 나봇의 포도원을 취득하는 데 실패한 아합 왕은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상심했습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예. 나봇이 왕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아합의 제안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합정동에 있는 아파트 이 밑에 있는 동원 아파트 주면 용산이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 줄 테니까 바꿔치기 하자 그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더 좋은 곳으로 더 비싼 곳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금지되었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는 이 부분을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나봇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는 더 높은 분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봇의 귀에 한쪽으로는 왕의 말이 들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나봇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얘기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과 들어야 할 얘기를 듣는 것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성숙해집니다. 예, 근심하고 답답하여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입니다. 좀 미성숙한 아합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드러누워 밥도 먹지 않습니다. 예,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했는데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럼 나 밥 안 먹어 하고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드러누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에게는 거래의 대상이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여겨지는 땅이었다면 나봇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었고요. 또 계속 이어져야 할 가문의 유산으로 보였습니다. 예, 참 이 나봇이란 사람이 성경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예, 그저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그냥 흔한 농부에 불과합니다.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무엇을 갖고 또 누려야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거나 믿음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더 가지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어도 자기가 갖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습니다. 10번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자신이 왜 식사하기 싫은지를 자세히 말했을 때 이세벨은 왕에게 식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언행은 남편 아합 왕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아합 가문의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 둘 다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예, 부부가 각각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예, 제가 그 주례할 때 항상 기도 드릴 때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들 부부가 각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예,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돼야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배필을만 요구하다가 상대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달라고,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말은 그가 우유부단하고 나약하며 그의 아내에게 굉장히 의존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봇은 자신이 포도원을 팔 수 없는 이유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내 조상의 유산을 내 포도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이거 내가 왕께 팔 수 없습니다.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걔가 그냥 포도원 주기 싫대. 못 넘기겠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뱀이 꽃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 말씀 왜곡한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이제 7절에서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예, 정확하게는 당신입니다.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고요. 당신이 그 꼴을 하고도 임금이냐, 그걸 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내가. 예, 당신이 그 모양 그 꼴이면 내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2번, 이스벨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가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명을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 왕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지금 우리 이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다음에 귀족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날에 주체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주체는 이세벨입니다. 이 동사가 여성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합, 물론 아합의 이 역할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동의와 묵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도 아합의 이름으로 쓰고 인을 치고 봉한 것은 그 편지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왕의 권위로 보내는 공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세벨이 쓰면서도 왕의 이름으로 썼으니까 이게 명의도용인가요? 명의도용은 그 제3자가 그 당사자 모르게 하는 게 명의도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의허용. 예, 그냥 이름을 내준 거예요. 예, 그 불량자는 애문자적인 뜻은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두 명을 세운 것은 사형을 집행하려는데 증인이 두세 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 신명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세운 것은 외견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인간은 악하죠.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지를 수 있는지 참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예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교묘하게. F번 이스라엘 지방의 장로와 귀족들은 자신들이 받은 편지의 내용대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가 두 불량자의 거짓 증언을 토대로 나봇을 성읍 밖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된 편지 공문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합 왕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알렸다고 하는 것은 장로와 귀족들도 이 모든 일이 이세벨의 작품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재판은 피의자가 고소를 당하면 장로와 귀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먼저 그 피고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 그 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재판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은 나봇을 죽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바로 그냥 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이 경건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편지의 내용대로 한 것은 그들도 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예, 특히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보존되도록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은 이세벨은 나봇이 투석형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아합 왕에게 알리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예, 이때 나봇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의하면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죽인 거예요. 예, 나봇만 죽이면 당연하게 그 땅은 그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가질 사람이 없도록. 고대 중동에서는 반역이나 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재산이 왕에게 기속되곤 했는데 하지만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13장 16, 17절에 그것이 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예, 너는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 따르지 않고 그냥 왕이 그냥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습을 따른 것이죠. 아방이 나봇의 죽음을 듣고 곧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실망해가지고 아니면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가자. 그랬을 거예요. 예, 큰 4번 17절에서 29절은 자업자득. 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것. 예.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할 것임을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A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고 재산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또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였다하라.
예,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예, 20장에서 사라졌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사실 뭐 우리 앞에서 살폈듯이 엘리야도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또다시 이제 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그 나봇을 모함하여 투석형으로 죽게 한 사람은 이세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합 왕에게 물으셨습니다. 예, 아합 왕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아합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개들로 그 피를 핥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복. 예, 또 우리 예, 속담에 예,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고 했는데 예,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B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앙을 내려 누구와 누구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너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예, 여로보암의 집과 바아사의 집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 대적자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아합 왕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 대적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 사는 사람 보면 언제나 불편하죠.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덜 잘하는 학생 중에서 누가 공부에 더 관심이 많을까? 공부를 덜 잘하는 못하는 학생이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요. 그런데 공부를 별로 좋아하는 학생은 공부해야지 하면서 안 하잖아요. 예, 아 이만큼 이제 끝까지 미루다가 그 시간 되면 또 안 하잖아요. 예, 그때는 뭐, 텔레비에 뭐, 6시 내 고향도 재미있고, 안 재밌는 게 없잖아요. 또 할 일이 너무, 책상도 정리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예,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몰라서 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좀 원하는 쪽을 택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내게 속한 남자는 아합 왕의 집안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집안의 그 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게 반기를 들었고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안, 여로보암 연합 여로보암 나답
바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 집안의 반기를 들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바사는 둘 다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다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23, 2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개들이 먹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대하여 도, 이게 도가 영어로 올서죠. 또한. 예,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 역시 남편 아합 왕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성읍 곁은 성읍 밖을 뜻합니다. 그 시신이 들깨를 비롯한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그 삶이 심판 아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또 여기서도 아합에게 속한 자는 아합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은 그 결과가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쭉 이어지다가 한 대에서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삶을 살면은 그 3, 4대는 그 은혜가 끊어졌다가 또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3, 4대는 그 한 사람의 삶이 그 집안 사람들 3, 4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뭐 자녀 때 손자 손녀 때 다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가장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집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이 온 가족에게 다 미치겠죠. 예, 뭐 유학하던 자녀가 돌아와야 할 수도 있고요. 대학에 다니던 자녀는 뭐 학교를 휴학하고 알바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가 그 온 집안에 지금 영향을 이렇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에 예, 아합 왕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자신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스스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삶의 1차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아합은 자신을 스스로 팔았고 이세벨은 그를 충동하였다가 원문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동사가 둘 다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그 안에 이세벨이 꼬셨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아합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살았고 또 이세벨도 그렇게 더 꼬셔서 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팔고 그가 배신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전혀 원치 않는데 나는 목숨 걸 뭐 칼을 뭐 혀 뭐 입에 깨물어도 나는 그거 허용 안 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제가 또 설교 시간에 그 인디언 나이든 인디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손자에게 우리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좋은 놈이고 한 마리는 악한 놈인데 둘이 항상 싸운다고 좋은 늑대는 이런 특징이 있고 악한 늑대 이렇다고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네가 먹이주는 놈이 이긴다. 예. 다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 자유고요. 우리 권한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결과도 고스란히 자기에게 남습니다. 2번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에게 복종하여 가증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아방은 쫓김당한 누구와 같이 행하였습니까? 16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예, 아모리 사람인데요. 아모리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소위 일곱 족속들 다를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그 열왕기하 21장 11절에도 보면 그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근본적으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아방은 하나님이 주인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한 땅을 강제로 이제는 나중에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아합도 결국 그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 아합도 그렇게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누리는 것 대부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누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계시록의 표현을 하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F번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의 시대가 아니라 언제 내리시겠다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27절 29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예,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이 행동, 예, 옷을 찢다, 배로 동이다, 금식하다, 풀이 죽어 다니다, 이 문자적인 뜻은 천천히 다니다입니다. 예, 이것은 다 모두 회개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 몇 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속이고 전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였지만 심판을 유보한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제가 엘리야 선지자라면 그 심판 유보 메시지는 전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선지자는 자기가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전하기 싫다고 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의 유보는 죄인이 중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 때 그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아들도 회개하고 이 재앙을 안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해서 서로 나누어 봅시다. 4번 나봇은 아합 왕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그 값을 계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며 거절하였다가 모함을 당해 투숙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시대에는 더 좋은 포도원을 갖는 것이 성공하는 삶 아닌가요? 예, 또 승리하는 삶 아닌가요? 예, 물론 그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나봇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무엇이 더 이익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바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는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뭐, 예, 언제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정말로 많죠. 예, 부동산 투기 다 나봇의 포도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나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왕처럼 자신을 팔아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앙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새롭게 되었거나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모습,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사실 아합과 같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악인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예, 변화 안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예,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갈 때만 해도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우리의 삶이나 가치관 중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빨리 바꿀수록 이익입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4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 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 향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혔을 때,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순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는 믿음과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사람이 일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합하면, 그것이 어떤 외적인 일과 내적인 일들을 다 합하면 그 크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믿음이 옅어지거나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런 사건과 상황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성숙의 길로 가고, 그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예,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감추이는 일이 없음을 안다. 감추이는 일이 없음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하고, 예, 사형에 처하게 하고 포도원을 빼앗은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볼 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의 어떤 부족함, 형편없음, 연약함, 뭐 허물투성이 이런 것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한 기둥이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감추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최상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안다. 경제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안다. 예. 아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봇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입니다. 예, 완전히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왕이 직접 말하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나봇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떠올려보면. 그런데 나봇은 그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더 경외했습니다. 예, 만약에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땡큐라고 얘기하고 완전 수지 맞았다고 받아들였다면 그의 이름과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예, 세상,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을 받은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항상 만찬을 차려주십니다. 그 차려주신 만찬을 먹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먹는 것과 함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예,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삶을 삽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함께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예전에도 한번 외운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에서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전력상으로 결코 이길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그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렸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나봇을 모함하여 투석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의 정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항상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간증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고 작은 일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목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